어떤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학생이 이렇게 딱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까 웬 새 발가락 사진을 그냥 막 갖다 놓고서는 그 새의 이름을 맞춰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하도 이 학생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시험을 준 교수님을 그 앞에서 이제 시험 감독을 하고 있는데 걸어나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발만 보고 새를 맞추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 학생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수업 시간에 제대로 들었으면 이런 말을 안 할 거라고 왜 공부 안 하고 와서 나한테 따지냐 도대체 자네 이름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자기 발을 그 교탁에 딱 올려놓고 한 맞춰보세요 그러면 그러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죠?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을 거예요.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니 내가 뭔 잘못을 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도 그런 질문이 많지만 특히 말라기서에는 이런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지금 한 몇 주째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었습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셨습니까? 라고 또 되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는 거였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제물도 드리고 절기도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내용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레위 언약에 있는 그대로 다 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드리면서 귀찮다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너희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예배고 또 나를 멸시하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반문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 그래요. 너희의 헌물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헌물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또 물어봅니다. 왜 우리 헌물은 안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다른 신과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신들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야 돼요. 그것이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림을 보고 비는 거고요. 천지신명께 비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정성을 드리면 그 신이란 사람이 나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인간의 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비나이다 비나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없으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시면 그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한 아버지를 가졌다는 사실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로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한 아버지를 모셨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거짓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오늘 10절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한 아버지를 가진 그 언약의 자손들인데 어떻게 서로에게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신하고 반역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배신하고 반역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여러분 교우들끼리도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형제에 대한 거짓이 곧 아버지에 대한 거짓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인간관계는요, 항상 정삼각형을 그려야 합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 그 두 사람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부부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부관계도 서로가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것에 가서는 아마 벽이 되고 얘기하는 것처럼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항상 정삼각형입니다. 우리 둘이 이해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부부가 한 사람이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부부관계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자와 멍에를 메지 말라는 얘기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몸은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뭐 안 맞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버리면 모든 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형제와 자매가, 나 자매들끼리 아니고 형제와 자매가 결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나와 상대방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그 언약 안에서 은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언약 안에서 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한 가족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유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에 가가지고 그 캠퍼스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가면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는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이랑 교수 비율 중에 유대인이 가장 많은 아이비리그 스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나가는 학생들의 거의 40% 교수진의 반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랑 나랑은 practically brother다. 그랬더니 저보고 네가 나랑 왜 brother냐요.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너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고 나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았으니까 너랑 나랑은 프랙티컬이 형제다 그러면 막 미칠라 그래요, 사람이.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언약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된 형제에게 어떤 거짓이나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행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에겐 큰 슬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감정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마음으로는 아마함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르게 컸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같아질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로 맞아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동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잔치를 여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즐거워하며 말도 나누고 친목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존경받는 랍비가 저녁 시간만 되면 얼굴만 비추고 어디로 사라진다는 거였어요. 어느 순간부터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정말 존경하는 랍비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시간에도 가서 어디 가서 기도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교인들 한 명, 동네 사람 한 명 보고 혹시 정말 뭐 하시는지 가서 한번 쳐다보라고 은밀히 미행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저녁에 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얼굴만 비추고 랍비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뒤따라갑니다. 그리고 얼마큼 지나간 다음에 그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래, 우리 랍비께서 뭘 하고 계시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랍비께서 어디를 가시든 그랬더니 하늘로 올라가시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소리야? 그랬더니 아니요, 하늘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동네 사람들이 아니 하늘보다도 높은 곳이 어디냐고 도대체 뭘 하길래 그러냐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 존경받는 랍비는 매주 잔칫날 얼굴을 비치고 농부 옷으로 변장을 한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초청받을 수 없는 이방인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중풍에 걸린 할머니의 시종을 거들고요. 아이들의 방을 치우지고 아이들과 놀아주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음식을 장만하며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정말 하늘보다 더 높은 곳을 가는 행위였다고 그 이야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과 지내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언약 안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지체로 여기고 있습니까?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한 아버지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는데 어찌해서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우리 조상의 언약을 욕되게 하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에 대해서만 거짓을 행한 것이 아니라 가증한 일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증한 일로 정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물을 드릴 때 더러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증한 거예요. 또한 우상 섬기는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녀 사이의 간음도 가증한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증한 일을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한 가증한 것이라고 오늘 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 대표적인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지파, 정말 성결하게 하나님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그 지파가 자신을 욕되게 하여서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고 11절에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을 결혼의 비유에서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것은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 거덧이라는 히브리 말 그 자체가 바로 갈라진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면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안 되고 가증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separate 된다, 갈라설 수밖에 없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결혼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방 여인 중에서 룻과 같은 여인, 모압 여인이고 과부였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이방 여인도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우상을 갖고 들어오는 여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문제가 바로 이 혼합결혼의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 꼭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걸 떠나서요. 이방 여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너희는 분명히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혼합결혼의 문제였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와서도 보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보니까 혼합결혼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들을 다 버리라고 느헤미야는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느헤미야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 이 혼합결혼한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을 버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결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만큼 우상숭배가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당사자 간의 어떤 약속 또 요즘은 또 계약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약속만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과 이방신을 믿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른 믿음의 연합이 어떻게 해서 행복하고 축복되는 만남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 말도 안 되지만 우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의 원칙, 거룩함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혼한 여성들은 삶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이혼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은 하나님의 앞에서 맺었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두 중년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 얼마나 있으면 결혼기념일 아니야? 그랬더니 맞아. 결혼기념일이지. 그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이번이 20주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큰 기념일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뭐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일 할 거냐고. 있어. 뭔데? 그랬더니 우리 아내랑 호주로 여행 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겠다. 호주 참 아름다운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걸 20주년 해주면 25주년 때 은혼식 때는 뭐 할 거야? 물어봤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면 호주에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아직 레지스터가 안 되셨는 모양인데 빨리빨리 예를 하세요. 20주년에 아내와 호주를 갔다가 25주년 때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온다고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맺은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미울 때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미쳤지라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미쳤었구나라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과 평생을 지내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 약속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증인들 앞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언약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언약 안에서의 결혼이 아니었다면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얼마든지 깨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이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시면 성전에서 에스겔서 8장 14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어요. 성전에서 이방신이었던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혼합결혼이 많았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신이었던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욕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방식으로 눈물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너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겠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돌아보지 않으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14절에 보시면 또 발끈합니다. 너희 손에 가까이 받지도 않으시겠더니 당장 따지죠. 어찌 됨입니까? 다른 번역에 보시면 어찌 된 일입니까?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서가 문제인데 드렸는데도 왜 받지 않는지 그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가 고파서 짐승 잡아서 드리라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재물이 탐나셔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으시고 주님 것인데 왜 제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레위인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윈마인드 시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윈마인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과 평강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외의 언약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 얘네들이 내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영광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해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까먹으니까. 우리는 범죄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사를 정말 우상한테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난 니네들 제사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오늘 얘기하는 것은 결혼 언약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와 결국은 나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이방신을 하나님의 전에서 부르게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묻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죠. 14절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으로 언약 안에서 얻은 아내로 돼 내가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거짓했다는 것은 뭐였죠? 배신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깼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서 취한 아내를 보기 싫다고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아내로 데려왔다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딸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신들의 딸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관심도 없어요. 세상적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모습에 미혹돼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취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어렸을 때 결혼한 아내를 버리면서도 자기네들은 율법대로 행했다고 떳떳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에 보시면 이혼을 하려면 이혼 증서를 내 써주라고 했어요. 잠깐만요, 하나님. 분명히 저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얘기는 이혼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혼하게 된다면 그 이혼을 당하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적어도 이혼 증서를 받고 결혼한 여자들은 다시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혼 증서도 못 받고 이혼한 여자들은 절대로 결혼하지도 못했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해버리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한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주고 내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믿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얻을 수 있는 것만 따갔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매일 싸우는 그런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봅니다. 그래가지고 공평히 모든 것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모든 것, 재산도 나누고 모두 다 나눴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세 명이라 반으로 나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랍비를 찾아갑니다. 랍비여, 우리가 이혼을 합의로 하게 했습니다. 그 반을 전부 다 나누는데 애가 셋이라 반을 나누지 못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뭐라 그랬냐면 한 명 더 낳아서 나누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빨리 자녀를 한 명 더 만들어가지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이 아이가 나오면 반씩 나누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해산을 하게 됐는데 해산하고 나니까 쌍둥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또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하나 더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집에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혼하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을 하죠.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묻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사람을 지으신 이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가릴 수가 없다고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너희들의 완악함을 인해서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아내를 계속 구박하고 쫓겨내버리면 그 여인은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혼 증서라고 주어서 재혼이라도 하게 함으로 그 여자를 보호하게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악용해서 그냥 자기가 음행을 행하고도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대답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장가라에 안 가고 그냥 우리끼리 즐기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악한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혼이 되는 이유를 제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가 어려서 취한 여인들을 버리고 이방신들의 딸들, 이방 우상을 섬기는 딸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 영이 충만할지라도 오직 하나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아내를 여러 줄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를 쥐었냐는 말이에요. 경건한 후손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경건한 후손. 정말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릴 때 취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밭대로 옷을 가리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심령을 지켜 거짓을 행치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음행도 행하고요, 항상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혼도 하고 싶은 생각할 때 있고요,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악한 자, 우리 형제들에게도 거짓을 행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시하고 깔보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물어보면 우리가 언제요? 내가 그래서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져도 전혀 이상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실 때까지, 자기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제물을 삼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언약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나 딴에는 열심히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형제들과의 삶, 또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돌아봤을 때 과연 우리는 형제들에게, 또한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결을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신실하신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말씀들을 연필로 이렇게 표를 다 해놓았습니다. 성경의 표시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이 할머니에게 주신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에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딸에게 돌아가시면서 그 성경책을 줍니다. 그 딸이 성경책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연필로 표기 이렇게 줄이 쳐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약속의 상자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다 적어서 그 약속의 상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하나씩 꺼내서 하나님 앞에서 읽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너희들도 힘들 때마다 그 약속의 상자에서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상자에서 말씀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 깨우쳐지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3대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는 가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한결같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고요, 결국은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항상 똑같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는 어찌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시 되물으며, 그냥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니까가 아니라 어찌 우리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